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전하는 저는 굉장히 좋아요. 좋고 지금 보고 한 사람은 참 좋지만 듣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더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성경을 보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지만 성경이 이게 글이잖아요. 글 이게 많은 시간 차이를 두고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지금 읽을 때 지금 한국말로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 글을 오래전부터 전달되었던 그 글을 읽고서 이 내용을 또 이 방대한 양을 다 알아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혹 독서력이 뛰어나서 이걸 보고 이걸 읽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이면에 숨겨진 그 계획 저쪽 레위기와 히브리서의 만남이랄지 어떤 뭐 그런 구약과 신약이 조화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신과 그 교류와 그 소통과 그 연결과 그 어떤 상호 보완되는 그 부분들을 독서력이 너무 뛰어나서 읽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큰 계시는 사실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조금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누가처럼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보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한가라고 싶어서 그때 있는 많은 문헌들을 갖다 놓고 본인이 경험하고 믿는 부분들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명하심 가운데 정리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추후에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그냥 읽다가 몰랐던 게 툭 깨달아지는 게 계시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 뜻이 그러한가 해서 찾아가는 어떤 과정, 그걸 두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 또 주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과정,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분들은 특별히 말씀을 계속 읽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싸움으로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신학생들이 레포트 쓰느라 아주 고생들이 많은데 일반 사회 신학교 비하면요 택도 없는 분량입니다. 택도 없는 분량이고 제가 지난번 알모 거기서 있을 때 한 과목의 레포트가 12개였어요. 12개.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나만 해도 사람이 그냥 완전히 퍼져버려. 그것도 대학 장난 아니거든요. 그 생활을 하면서 아이 3명, 5명을 키워내면서 일주일에 막 17개를 넘게 말씀 운동을 하면서 했다는 게 기적이에요. 물론 수많은 사람이 도와줬어요. 현사모가 비롯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대여섯개 맡았지만 그래도 그게 그러면서 이 쌓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신학생들은 그 괴로운 가정들을 기도하시면서 시험 들지 말고 좀 잘 이렇게 인도받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짧게 기도가 많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말씀 최근에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9장 법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궤 뭐 언약궤라고 말도 하고 이 언약궤란 얘기가 구약에서 한 7가지 명칭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뭐 증거궤다 무슨 뭐 법궤다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저는 뭐 그 성막 이런 거 별로 그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왜 그런 걸 강조를 너무 하는 분들을 많이 대해봤기 때문에 또 중남미를 가니까 강대상에 이게 크리스탈이에요. 이 아래 성막이 이렇게 있는 거 모형이 이렇게. 그런 거 뭔가가 뭔가 별태 사모님 있잖아요. 그 교회 강대상이 그래요. 그 교회가 한 교회를 빌려서 갔었는데 그 교회가 그래요. 몇 개의 교회가 성막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건 아닌데 굉장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우리가 한때는 또 그 오산에 있는 그 성막 체험장 갔다 왔잖아요. 한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면 유익함이 크고 그 뭐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새벽에도 그냥 갑자기 됐던 그냥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정리를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의 성전으로 발전하고 성전이 우리에게 교회까지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 뭐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크기가 여기가 25m 약간 안 돼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목사님 25m가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대략 25m 대략 50m요. 이것도 50m가 안 되는데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5m, 50m 정도 규모의 사이즈다. 여기는 다 개방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텐트가 쳐져 있어갖고 햇빛이 안 드는 곳이에요. 여기는 혹시나 높이 올라가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안 보여요. 이 앞에 뭐가 있나요? 많이 말씀드렸죠? 번제단. 성막 참장 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보단 작았어요.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성막 참장 가니까 물두멍이 엄청 커요. 거의 저거야. 큰 물탱크야, 물탱크. 그렇지 않아요. 손 닦는 거예요. 세수대 같은 거. 좀 크긴 크지만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 묻은 거, 여기서 동물을 해체해요. 팔다리, 내장 다 빼내고 뭐 이런 것들 해요. 그리고 검수하고 양인지 뭐 길인지 코뿔소인지를 검수를 해가지고 양과 염소와 소, 그러니까 허락된 내용들만 들어오고 그 내용을 해체해가지고 다시 꺼내고 각을 떠서 이런 일들을 피를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다 누구의 업무냐? 레위인들의 업무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 양을 소를 잡는 거예요. 석쇠야, 석쇠. 큰 석쇠예요. 아래 불을 지피우고 큰 석쇠가 있고 여기서 고기가 막 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선 한 마리를 고도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데 소 한 마리를 굽는 거예요. 이걸 계속 굽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를 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한 마리 굽는 거예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그 난리가 여기서 막 연기가 막 어마어마했죠. 피 묻은 걸 여기서 손을 깨끗이 닦고 여기까지가 백성들의 영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게 성소인데 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요. 레위인 중에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들을 따로 뽑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진설병. 떡을 이렇게 해서 아랫바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개 이렇게 해서 두 줄로 나요. 왜 열두 개냐?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무슨 떡이냐? 몰라요. 모르는데 뭐 가래떡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그림 보니까 동그란 떡이에요. 다 추정에 불과하고 떡이 있고 여기 건너편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일곱 촛대가 댕겨 있는 이렇게 된 촛 이렇게 그렇죠? 여기다 초를 꽂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불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초를 꼽던가 기름 올라서 불 태웠겠죠 이렇게. 유일하게 성소를 밝힐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위에 뭘 썼죠? 옷을 입었죠? 가운을 긴 거를 애벗을 입었죠? 이 안에 이 불이 열기가 있죠? 한 여름이죠? 가죽을 덮었죠? 새카맸죠? 어떻겠습니까? 이건 극한 직업이에요. 이 안이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막 똘똘 뻔리는 가운데 이 앞에 뭐가 있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향로를 올려놓는 분향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향냄새가 풀풀 나고 밖에선 연기 나고 막 동물도 울음소리, 피소리 막 여기서 막 또 이 떡은요. 일주일에 한 번 갈아요. 이 떡은 레윈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어쨌든 이 촛불 이것 때문에 이 안이 환한 거예요. 여기서 막 향이 어마어마하게 타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한번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언약궤 법궤예요. 오늘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게 되면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미 없다는 얘기 어디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구약을 잘 몰라서 쓸 수도 있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이 향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구장 여기 읽게 되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미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들어간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내용의 취지는 기독교인으로 이미 바뀌어진 유대인들이 그 제사의 그 옛날 그 어마어마한 것, 그 불을 피우고 막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할 때 그 제사의 맛, 그 제사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 분위기. 지금은 이게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멀뚱멀뚱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성찬식을 하긴 하지만 그 제사에 비하면 너무 보잘 것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예배와 가톨릭의 성당의 비교, 예배를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탐방. 어마어마해요. 가톨릭의 그, 저, 이 창문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칼라유리 돼갖고 이렇게 햇볕이 딱 비치면요. 아, 너무 이뻐요. 사진 정말 잘 나와요. 그리고 화음도요. 중세 화음이에요. 우리 백구장처럼 고도소지 임마누엘처럼 화음 구조도 독특해갖고 들으면요 아주 엄숙해져요. 그리고 어두컴컴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막 전기 불 나가 등 나간 게 일곱 개가 여섯 개가 있는데 등 나가고 저 뒤에 보이시나요? 저 몰딩 떨어지고 물 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막 백목 떨어져 있고 먼지 자욱하고 저 피아노도 열려진 채 1년째 있고 먼지 새카맣고 침대만 손가락 자국 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여기 먼지가 새카맣고 그래요. 성당에 비하면요 이건 죄송합니다. 예배도 아니에요. 그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걸어가면서 되돌아서기 시작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임을 말을 하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내용이 애틋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감격과 감동과 복음을 얼마나 그 피비린 나라에게 전하겠냔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향로가 이미 한번 들었던 7월 10일 날 일곱째 달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한번 들어가요. 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서 뭐 놀 수 없어요. 우리 교현직 애들 막 그냥 장난 아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차 날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마이크 막 뒤집어 엎고 막 난리인데 여긴 그럴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여기 겨우겨우 들어가는데 이 막 하나 사이인데 여길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임재하는 곳이 어떻게 되냐? 이게 예를 들면 성 법궤가 이렇게 있다라면 맞나요? 네,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구멍이 달려갖고 여기에 쇠 봉을 끼워서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금으로 됐는데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예? 훈도경제, 뭐가 있네? 쌍난 지팡이, 지팡이. 발음 좋았습니다. 쌍난 지팡이. 또! 다른 분. 만나 담긴? 만난가요? 만난가요? 만나. 만나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 이렇게 또 하나 뭔가요? 두 돌판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있는 성경을 읽으면 이 두 내용이 안 보여요. 물론 후에 그 후에 레위기에 그 법궤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 거기는 두 돌판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역대하를 넘어가면 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으면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죠. 근데 원래 레위기인가요? 거기서 언약궤 만드는 법궤를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면 두 돌판밖에 없어요. 근데 그 훗날에 어느 순간에 거기에 그 두 개가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여기다가 이게 법궤가 되어 있으면요. 여기에 제가 새벽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천사 그 뭐라고 말할까 두 명인가요? 이렇게 말인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여기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여기가 속죄소고 이게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 자리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이고 속죄,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 피를 부니까 피가 여기에 쑥 덮여지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예요. 그 법궤가 왜 법궤에 요 위에다가 피를 뿌렸을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것인데 그 위에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해석이 있어요. 삼일체를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너무 해석이 많아서 저는 몇 분들의 목사님이 그렇게 보는데 그 의미에 동의를 하고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걸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우선 만나부터,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져 있어요. 그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가 썩었을까, 있을까요? 썩었겠죠. 그게 무슨 뭐, 그게 뭐라고 그게 안 썩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뭘 의미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매일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 매일같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40년간 뭘 했냐?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은 그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짧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팡이. 만나죠, 만나? 만나. 두 번째는 지팡이가 왜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어떤 사건에서 나온 건가요? 법궤를 드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법궤를 들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 그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요 자손들이 주로 뭐 했냐? 법궤를 들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라가 선두로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반기를 들어요. 뭐라고 말하냐? 왜 모세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를 주도해? 네가 뭔데 우리를 대표해? 막상 출애굽 나와서 광야를 가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고라 자손을 포함해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반기를 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250명을 전부 다 죽이세요. 짧게 보니까 구약 안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열두 지파들한테 신임을 얻겨서 지파가 다 모였을 때 하나의 지팡이가, 이 지팡이가 아론의 레위인들의 지팡이인데 여기다가 아론 거라고 써요. 열두 개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 지파를 구별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론과 모세에 대한 권위와 거기에 대한 불신앙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 뭐죠? 두 돌판. 이 돌판은 무슨 내용인가요?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여호와 이름 망령.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사실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십계명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계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불순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이 불순한 어디서 그런 거 아니야?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상징에 담겨져 있는 것이 기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현이면서 백성들의 불신앙을 대표하는 그 하나의 형체에 있는 그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이 법관에 들어있는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죄의 불신앙 가운데 피를 붓는 거예요. 저 이 의견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여기 피를 붓으면서 피가 이걸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 가운데 살면서 한평생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사단의 지배를 당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종로로 살 수 없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백성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기를 쑥 들어가시고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산 길이 확 나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길이요, 이 말이 확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길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통하지 않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참 큰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인간들의 제사장들은 흠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구약을 보고 말라기를 보게 되면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이 언약을 버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시면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휘장을 살 길을 내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속죄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들어가서 예수님 피를 안 가져갔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덮는 거예요. 그렇죠? 휘장이 말씀드렸죠. 휴장이 몇 센치라고요? 9.3cm야. 좀 넘어요. 넘는데 9.3cm고 300명의 장정이 달려들어야 들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휘장의 무게예요. 이게 쭉 찢어진 거야. 찢어진 것을 꿰맬 자가 없는 거예요. 실을 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9.3cm의 커튼이. 까딱했단요. 이거 깔려 죽는 거야, 사실상. 이걸 여시고 하나님에 들어가시고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있었던 장면임을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가 그 말을 하고 있고 이 길이 산길이고 이 길이 주님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간 길이라고 계속 논증하고 변증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법계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추후에는 이것이 우상시대예요. 이것이 가면 전쟁에 이기는 걸로, 이것이 가면 어떤 많은 어려움들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원래는 인간들의 죄를 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장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의 죽음은 1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완전한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기독교인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그들의 제사 이미 끝났어. 그거 이제는 필요 없는 거야. 그 모델하우스야. 그 주신 이유는 지금 이 예수님을 예피하기 위해서 있던 하나의 샘플이야.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이제 무용한 거야. 그거 이제 집어치워. 라고 예수님께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구약 전체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9장 말씀 보니까, 9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맡겨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참 제사장이심을 인정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과정들인 거예요. 모델하우스야. 이거 이제 가짜예요. 훅 걷어버리고 진짜 참 진짜 양이신, 그쵸? 진짜 피를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흘러주신 거예요. 그 죄를 늘 사하는 그 장소가 법궤였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 하는 것이냐? 피를 붓고 죄를 사하는 장소예요. 법궤는 우상시 되어지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에 이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 제사장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또 뭐 지금 다른 걸 읽고 있지만 말씀을 대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각 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이신가 제사장이신가 왕된 그 부분들이 또 명확해지면 좋겠고, 말씀이 계속 명확해지고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계시가 되어지고 조명이 되어질 때 계속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믿었던 그거 가지고 오늘 싸울 수가 없습니다. 힘을 내서 힘이 나야 사는 것이, 힘을 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당대 세계복음화 이 일은 한 번의 추억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궤를 통해서도 법궤 되신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예표하셨고, 구약의 많은 제사, 소, 양, 염소를 통하여 참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또 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신 것을 발견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된다면 되어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이 더 깊게 조명되어지고 계시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된다면 되어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생명함이 풍성함이 더해지게 부족함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고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받게 하시고, 13개 교회의 모든 교육자와 갈려된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당대 세계복음화의 교회를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깊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